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그냥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긍휼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해 주셔서 긍휼하신 주님을 본받아 compassion,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긍휼에 관한, 컴패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 아버님께서 부도가 나시는 바람에 제 인생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가져가기가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던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배가 무척 고픈데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에 적지 않아서요,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는 집안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저 구석진 곳에 누가 사탕 두 알을 감춰두었던 겁니다. 약간 푸른 기를 머금은 하얀 사탕 두 알. 얼른 하나를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싼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고 목구멍을 넘기려고 하다가 뱉어냈습니다. 나중에 그게 쥐약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면 어린 나이에 쥐약 두 알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어린 시절 한때를 지나면서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가장 큰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처절하게 죽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배고픔의 그 고통을 알고 난 후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루 1불 이하로 살아가는 전 세계 극빈 아동들을 영육간에 구원하는 컴패션 사역에 동참하게 된 동기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은 come,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함께 고통하다입니다. 함께 고통하는 마음이 compassion이요, 한국어로는 긍휼 혹은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compassion으로 번역했습니다. I have compassion for them.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은 자기를 3일 동안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배고픔과 함께 고통하셨고 그 의미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come, 고통, passion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컴패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는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진 것은 겨우 물고기 두어 마리와 떡 일곱 덩이였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컴패션, 함께 고통하는 마음으로 그 떡 일곱 덩이를 가지고 물고기 두어 마리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4,000명이나 먹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기적이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compassion을 통해서 행하는지.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까닭은 마치 내게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도대체? 큰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동기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동기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돈 벌어가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기는 컴패션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4,000명을 먹일 만한 물질이 필요했었던 까닭은 나 혼자서 4,000명 먹을 것을 함께 다 먹어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굶어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는요 사실 컴패션 사역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경제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많아서 어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20% 25% 정말 이렇게 작년보다도 결산이 깎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저는 컴패션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기적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 삶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 예수님은 남만 4,000명 먹이고 본인은 굶으셨을까요? 제자들 굶었겠습니까? 남을 먹이는 속에서 내 삶도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늘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긍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긍휼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크리스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본받아 긍휼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년 전에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2011년에 나왔던 영화에 공유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의 바탕을 두어서 만들어졌다는데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저지른 폭행과 몹쓸 짓들에 대한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주목한 내용은 다른데 있어요. 뭐 많은 내용들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해줬는데 근데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 딱 보이는 게 이거더라고요. 장소가 전라북도 무안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 이름도 광주인화학교더라고요. 이름도 좀 이상하고 동네도 좀 깊은 산속이에요. 한국인들은 왜 그곳에 청각장애인들을 거기다 그곳에 보내서 시골에서 아이들을 교육했을까요? 이게 진짜 알고 싶어요.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체면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못난 모습은 어떻게든지 감추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못난 사람 보면은 되게 이지매하고요. 예.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했어요. 되게 힘들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학창시절 저는 부끄럽게도 학생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장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70명인데 한 번에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장애인 학교 같이 다녔어요? 한쪽 다리만 쓰는 애들 봤어요. 소아마비는 약간 쫄뚝거리는 애 있었지만 진짜 그런 애 없어요. 장님하고 같이 다닌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못 듣는 아이야, 농아라고 하죠. 같이 다닌 적 있으세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장애인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하죠. 진짜 장애인이 없어서 없을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두 건강해서 다 정상인으로 100% 정상인으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마치 저주의 낙인이 찍힌 사람처럼 저들은 어둠 속에 거해야 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를 좁은 벽장 속에서 감추고 키웠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전라도 무진 깊은 숲속에 위치한 감옥 같은 시설로 보내서 말도 못하는 그 아이들을 온갖 인권 유린되는 그 공간에서 숨도 못 쉬고 죄인처럼 살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장애인 없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을 감추고 살았던 사회였습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987년 미국에 와서 놀란 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처음 봤죠. 예. 저는 한국에서 시각장애인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무슨 안마를 받아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마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1987년에 미국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커리를 활보하는 겁니다. 와, 시각장애인이요. 그리고 많은 게 보였어요. 그전에는 몰랐었던 게. 우리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널목에 보면 길바닥에 있는 점자 표시들 밟으면 울퉁불퉁해요. 이게 뭐지? 어디서나 보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버튼이 달려있는 버튼에 달리는 점자 표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생각은 이곳은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가? 진짜 철이 없었던 거죠. 캘리포니아에는 무려 10%의 인구가 장애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미국은 장애인이 특별히 한국보다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벽장 속에서 꺼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였습니다. 제 조카는 아우슈비츠입니다. 자폐라고 하나요? 한국 같으면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미국 학교의 자폐아동에 대한 배려는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특수아동 전문 선생님이 함께하여 제 조카가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다니는 내내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섣불리 전라도 무안 특수아동학교로 격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다녔어요. 걔가 일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주고 좀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놀린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놀리지 않도록 그 아이들 다 교육했습니다. 우리 조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해가지고요. 장애인을 배려한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 현재 멋지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름다울 미 나라 국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긍휼을 실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 사회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참인데 스켈레톤 썰매에서 금메달 받았지요. 좋은 소식입니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받았지요. 또 피겨 금메달 뭐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한국은 이제 GDP 3만 불을 바라보는 선진국. 한국 선진국이라고 우리 생각하나요?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는 문제로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장애우 엄마들이 장애 아들을 가진 딸을 가진 엄마들이 무릎 꿇고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에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욕해도 좋습니다. 그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때리면 맞을게요. 제발 아이들 학교만 짓게 해주세요. 그런데 방청석을 가득 메운 주민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학교 세우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반말로 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잔인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장애 시설이 들었으면 인근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집단 심리가 작용했다고 하나요?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강용호 박사님처럼 시각장애인이 박사가 되기는 어려울 듯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강용호 박사님처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가장 높은 정부 관직 차관보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북한은 장애인이 아예 없습니다. 나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라고요. 때로는 저는 진짜 분노, 화가 치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픔과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장애는 누구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죄가 아닙니다. 한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유린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compassion,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세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compassion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바래요. compassion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compassion은 치유하는 겁니다. 함께 고통하는 경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은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으셨던 까닭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받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도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었던 까닭은 말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힘들게. 아마 예수님도 아마 배고픔의 고통을 아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도 역시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4천 명이나 먹으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실 잘 들으십시오. 교육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젊어서는 고생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우셔야 돼요.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1달러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고 하루 미니멈 웨이지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는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진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배고픔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슬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알아야 돼요. compassion. 고생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고통받는 자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제때 제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컴패션 꼭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컴패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통받아 본 사람, 그런 사람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과부 심정 호라비만 안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풍족하게만 살았던 아이에게 부모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쌀이 없어서 굶주린다고 우리 도와줘야 된다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쌀이 없어요? 근데 왜 굶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답변했다는 거지요. 지천에 먹을 것이라 굶주림이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기 되게 힘들어요. 사람은 다 자기 경험만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열 번째 컴패션의 수혜국에서 베푸는 나라가 될 수 있으냐? 우리는 그 고통을 알거든요. 전쟁의 고통을 알고 고아들의 고통을 알고 그 슬픔을 알거든요. 하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나가냐?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그게 똑같이 안 보여요. 똑같이 내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남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베풀 수 있어요. 저는 누가 길에서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뭐 전도지도 나눠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저는 꼭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절대 그분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꼭 읽어봐요. 제가 이런 사람이 돼서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도 항상 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전도지를 한번 나눠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눠주시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됐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넣는 행위가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삶을 치유하고 나니까 함부로 행동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한국에서 하는데 뭐 천장을 뿌리면은 하루에 3만 원, 5만 원 받는다고 하나요? 6시간, 7시간씩. 그 누구에게는 그게 밥벌이라고요. 그걸 내가 뭐라고 도대체 함부로 무시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까닭없이 잔인해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자녀 교육이 특별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알바를 시킨다고 하지요. 반드시 맥도날드나 험한 데서 알바를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부모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애들 보면 큰 아이들이 청소도 못해, 숟가락도 하나도 제대로 못 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도대체 그 나이까지 뭐하고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밥 먹으면 갑질하는 거예요. 뜻도 없이 외출해서 웨이터한테 팁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남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맥도날드에서 뭐 배우니까 청소하는 거 가르쳐요. 거기서 남마 밥 먹은 거 치우는 거 가르치고 서브하는 걸 가르친다고요. 미니멈 웨이지로 거기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미니멈 웨이지로 자식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삶을 알게 해준다고요.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함을 알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해서 compassion, 긍휼을 품을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과부 심정 호람이만 한다고 외로움 겪어본 사람만이 외로움 알고 배고픔 겪어본 사람 배고픔 고통을 이해하고 병들어 본 사람이 병원에 누워 본 사람이 병든 자의가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아주 훌륭한 권사님 알게 됐어요.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만날 때마다 꼭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분이셨어요. 존경, 참으로 존경스러워. 근데 그 후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한때 이민 수속이 잘못돼서 자녀들과 떨어져서 부부가 달랑 한국에 남아서 살았던 때가 있었대요. 집도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미국 가는 자녀들에게 다 넘겨주어서 아주 막막하게 이 노부부가 남아버렸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갈 곳 없는 두 분에게 미국에 오실 때까지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그 은혜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오고 갈 데 없었을 때. 근데 그분이 또 재밌게도 사마리아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게 좀 힘든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도와줘요. 그 이후로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긍휼을 행하는 일은요, 내가 먼저 치유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남의 입장에 서본 사람만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우리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긍휼은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긍휼은 연민, 동정이라고 하죠. 심퍼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쯧쯧 안 됐네요 하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만 보고 끝나버리는 상태를 가리켜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컴패션, 주님의 긍휼은 함께 고통하고 서로 도와 그 고통을 끝내주려는 행위를 함께 포함합니다. 야고보 기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했습니다. 쯧쯧 참 안 됐습니다. 혀만 차고 끝나버리면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게 컴패션이 아니거든요. 컴패션은 함께 고통하며 그 고통이 끝나기까지 함께 고통하며 일하는 행동, 그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죠. 배고픈 자에게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물질적으로 헌신하여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어쩌다 그렇게 병에 걸리셨습니까? 안타까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함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는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들 그냥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혀만 차고 지나갔거든요. 불쌍히 여겼겠죠. 연민, 동정, 참 안 됐다 그러고 지나갔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도 주차없고 그리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올 기름을 바르고 말이지 치료해주고 거기까지 살리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그게 컴패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제가 그냥 한 번 한 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컴패션 사역이 제 평생일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목회적인 결정 같아서 최고의 결정을 얘기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가는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항상 우리는 그게 입에 베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렸을 때 진짜 밥 못 먹어가지고 그냥 소독꼭지 쪽쪽 빨면서 물방울로 배채워봤던 그런 고통의 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4천 명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구원하기까지 16살까지는 얘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봉사하는 너무 감사하죠.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도와줄 수는 없는데 한 달에 겨우 42불이에요. 사람이 산대요. 42불에 그럼 내 평생에 40을 이보다 더 의미 있게 쓰는 그런 물질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잔씩 커피 마셔도 이제는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요? 네. 그냥 레귤러 커피, 스몰 커피가 1불 얼마예요? 보니까 1불 50전인가? 네. 이게 한 달이면 45불이에요.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셔도. 그 커피 안 마시고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영원히 커피를 안 마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채울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을 배고픔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소외자들과 자기들의 고통과 슬픔에 컴패션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컴패션, 긍휼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더라고요.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아직까지는 중국을 별로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자세에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도 저는 여기 있다 확신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미쉽니다. 이 새소리 나는 기도 소리 있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품은 사람들의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고통을 채우라며 형제를 컴패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회든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밀자 나라 국자, 아름다운 나라 되고요. 가정도 그래요. 부부 생활의 모든 불안은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모든 불안은 사라집니다. 왜 불안한 건 줄 아세요? 불쌍하게 안 보이니까, 옷대게만 보이니까, 그냥 믿게 느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면 가정은 그냥 행복해져요. 아내의 눈에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면 가정은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 없이 어떻게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냥 돼요. 저 인간은 나 없이도 잘 살아.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힘들고요.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세상에는 참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컴패션 주일입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손 내밀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놀라실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뉴저지와 뉴욕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아주는 교회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뉴욕과 뉴저지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 오신 거 확실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세요. 꿈을 이룬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어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시간을 빌어서요, 이 긍휼을 지금까지 말없이 잊어버려도 다 계신데 실천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긍휼하신 주님을 본받아 늘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 험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를 영육간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충만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